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18장 말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어제는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웃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어제 보았던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게 해야 되는가, 또 자기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탁월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갖도록, 이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인데 사실 이 두 번째 설교 안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시면 5절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긍정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6절과 7절에서는 실족하게 하지 마라, 부정적인 권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8절과 9절에서는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그래서 정책적인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어린 소자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보면 본문 그대로 5절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내일 다시 5절부터 8절 9절까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6절과 7절이 조금 더 분명하고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6절과 7절을 기준으로 5절도 보고 8절 9절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절과 7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잘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헷갈려하거나 아니면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아주 소자죠, 어린 아이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읽으면 항상 그걸 고민합니다. 아, 그러면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다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실족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있어서 헷갈려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종 실망을 시키면 안 된다,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여기 나오고 있는 실족한다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우리말 성경에 잘 번역한 거거든요. 실족했다는 건 길을 가다가 다리가 어그러졌다는 거죠.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했다는 단어는 헬라어 자체도 뭐냐면 다른 길로 들어섰다, 넘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는 단어고요. 지금 나오는 실족, 이 단어가 죄를 짓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편안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 아주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가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어린아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또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실망하게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막 띵꽝을 부리는 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주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속이 상하겠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실망하는 걸 실족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에게 혹은 교회에 있는 다른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지, 애가 원하는 건 옳건 그리건 다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이가 죄를 짓지 않게끔 해라. 그 아이가 죄를 짓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신앙생활보다 세상으로 가거나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고집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는 그런 아이가 되면 그건 내 탓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아이에게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에게 이게 실제로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도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좀 크게 보자면 신앙이 연약한 이것저것 잘 분별 못하는 경륜이 없는 그런 성도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요구를 해요. 근데 나는 내 딴엔 좋은 뜻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아이가 봤어요. 그리고 따라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걸 보고 내 자녀가 엄마가 저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하면 그게 바로 그 아이를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보면 가라지가 막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잘라버릴까요? 걷어버릴까요? 저거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를 다 심판할 건데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서 풀무벌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실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가라지가 자라면서 옆에 있는 곡식을 넘어지게 만들고 곡식이 범죄하게끔 만든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또 유명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서 항변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름대로는 좀 잘 되게 하려고 이것저것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넘어지게 만드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이게 지금 실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곤 합니다만 그냥 저는 한 가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연자맷돌이 등장하는데 연자맷돌이라는 건 뭐냐면 집에서 이렇게 쓰는 조그마한 맷돌 있죠? 그거 말고. 집에서 쓰는 조그마한 거 말고, 여러분 뭐 드라마나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소 같은 거가 이렇게 큰 돌이 밑에 밑장이 있고, 위에는 이제 거꾸로 세워놓고서는 이 길다란 막대기를 끼워서 소가 막 끌고 가면서 돌리는 거 있죠? 큰 거. 그게 연자 맷돌입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큰 이 맷돌, 짐승이 끌고 돌리는 그 맷돌에 끼우는 나무를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할 때 그걸 어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을 그 어린아이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어린아이 목에다가 그 연자 맷돌 큰 걸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렇게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빠뜨리는데 그냥 연못가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큰 바다에,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죽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굉장히 격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격렬하게. 너 때문에 네가 잘못 인도해서 네가 잘못 가리켜서 네가 뭔가를 요구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어린아이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건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아이를 잘못 가리켜서 죽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격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7절에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 혹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디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그냥 쉽게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화를 받을까요? 죄를 지은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당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화를 받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실족하게 만들까요? 누가 실족하게 만든 일을 하는가? 세상이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곡식도 심어져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가 곡식을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는 게 꼭 세상에서 뭔가 시험에서만인가? 그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가 자꾸만 시험하거나 옆에 있는 성도가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 성도를 자꾸 넘어뜨리느냐? 세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막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예요. 언제나 이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세상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 섬겨야 된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뭐, 그까지 교회 가는 거 한두 번 빠져도 되지. 아이고, 몸이 불편하면 좀 안 가도 되지. 예수님 안 믿어 좀 봐주실 거야. 이러면서 엄마가 세상적으로 살라고 아이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이 성도들을 죄를 짓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은 화를 입을 것이다.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A라고 하는 성도가 B라고 하는 성도에게 세상적으로 살라고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화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화를 받게 될까요? 어떤 종류의 화를? 앞부분에 보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차라리 연자맷돌 그 아이 목에다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냥 단순히 꾸지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는 주님께서 너도 죽임당한다. 너도 사형을 받는다. 그렇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7절은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마태복음 보면 이런 표현들 나오죠. 화 있으리로다 하면서 누구누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도 화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적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7절 끝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일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게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성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실족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실족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하와가 아담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실족하게 되었나요? 왜냐하면 옆에 있던 사라가 씨바지를 들이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다윗에게 죄를 짓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보다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뭐 어제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지만 처녀총각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신앙이 드러납니다. 수련회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럼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가 찡찡거리고 교회 가기 싫어해요? 그래, 그럼 너 여기 누워서 자라. 애를 지옥불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웃과 관련해서 네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많고 나보다 돈도 많고 아는 게 많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요.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는 부모고 그 사람은 자녀야. 나는 배우자고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나는 선생이고 그 사람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따라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권할 때에 나쁜 것을 권하는, 세상적인 것을 권하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아 주님 내가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낫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누군가를 주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와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귀한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나의 악한 행실이나 악한 말들로 인하여 나의 어리석은 권면으로 인하여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자들이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좌로우로 치우치거나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든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